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약속대로 저번 주에 다니엘을 받고 오늘은 에스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구약 성경 719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에스라 챕터 7 verse 1 자,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예스라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이사야의 손자요 힐가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모란요새 9대손이요 아비수아의 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데세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세대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증명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저는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귀한 예물도 드렸고 마음도 드렸고 저희가 찬양을 하는 그 영광 돌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오고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힘겨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쉬는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전으로 해당되고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겨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왜요? 너무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큰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루터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저번주에 다니엘처럼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있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에스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또 교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에스라를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계 역사와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로마의 교회를 기독교로 선포한 이후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으켜지는, 그래서 약 1200년 동안에 이걸 갖고 있는 중세라고 하는데, 이 중세의 철학은 철저히 교부철학이었죠. 그리고 신학도 교부신학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철학이고, 하나님 중심의 학문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전개가 됐었죠. 그런 시점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절대 주권에 대해서 외치죠. 절대 주권. 왜냐면은 본인이 아주 형편없이 세상을 같은 음란한 걸 해서 일하셔 해가지고 아내도 없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항상 그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열심히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가 성 어거스틴 교부가 되어졌는데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을 절대 펴지 말라고 했어. 뭐라고 했을까요? 덮어놓고 믿어라고 했어.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무조건 믿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세계사적으로 무엇가 형성되는 인문주의 사상이 발달됩니다. 인문주의. 인문주의가 이 철학이나 이런 사상들이 사회적으로 이게 돌출되고 발화되어가면서 드디어 세계 역사에서 또 놀란 역사가 하나 생기는데 이 인문주의와 함께 르네상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문예부인이라고 하죠. 학생들.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뭡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함께 르네상스 이 문예부인이 탁 두 개가 결탁이 되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고대 예전에 문학 예전에 예술 예전에 그런 삶의 형태들 고대의 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붐이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 그렇다면 이 성경도 무조건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성경을 잘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잘 알고 한번 잘 살펴보고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겠다. 정확히 이해하고 믿어야 되겠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를 통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외치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런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어느 시점에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원래 이게 지금 현재는 라틴어로 되어 있죠. 라틴어로 누가 했습니까? 성경을 BC 4세기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틴어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성직자들이 전문이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하면 죽고 읽어도 죽고 무조건 이 성경이 이 교부들이나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읽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작심을 하고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래 성경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 고대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원래 이 성경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그 캐톨릭에서 교황이 절대로 라틴어 성경 외에는 읽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촛불을 켜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어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읽어갑니다. 그러는 중에 마틴 루터 이 마음의 불이 타가지고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 성당 이 천주교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제가 이걸 발견했는데 캐톨릭이 이게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니를 통해서 내 할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명을 받아 기절을 받아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1517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았고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지 않았으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해보고 싶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 바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에스라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자, 몇 절을 보냐면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군요. 잘 나가는 사람이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인하여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받았대요. 저기 왕님 저기 집 하나 주세요. 집? 오케이. 왕님 저 돈 좀 주세요. 오케이. 왕님 제가 어디 여행 좀 다녀오려고 했다는 좀 저한테 여행 갈 수 있도록 이 마차도 주시고 이렇게 좀 여행할 수 있도록 좀 호위병도 좀 저를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캐나다 총리 하퍼에게 가서 나 영주권 주세요. 오케이. 시민권? 오케이. 나 좋은 대학 영장이 최상 연봉 여기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직업 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그럼 좀 얼마나 안 좋겠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에는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하고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런데 그가 제사장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특별히 모세 율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석학입니다. 석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때문에 누가 나오지 아세요? 이후에 에스라 이후에 율법 학자들이 나왔던 거예요. 에스라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연구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고 또 백성들에게 그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게 1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성경교화 배우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1차 스룹바벨이 가서 저기 백성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귀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성전을 제거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저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파괴를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에 가서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재건을 하느라고 모든 그 일에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성전 재건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냥 힘이 다 빠져 있었어요. 자 이럴 때 그래 그 사람들이 힘들고 그냥 지치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에는 관심이 없었다? 말씀에는 당연히 관심이 없죠.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니까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그려 일으켜서 드디어 두 번째 귀환을 에스라를 데려갔는데 에스라가 와서 드디어 이제 가르침으로 결심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은 거예요. 자, 에스라, 그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7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에스라,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결심하였다. 자 11절부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 율례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이나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누굽니까?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연구한 사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에스라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야,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했다는 게 대단하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실세입니다. 그 장면을 좀 더 살펴볼게요. 지금 에스라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죠?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포로 생활입니까? 포로 생활. 여러분, 이런 말을 주변의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포로의 삶에도 희망이 있는가? 포로자들에게도 희망이란 있는가? 우리는 포로로 살고 있고, 남의 나라에 와서 그것도, 남의 나라로 잡혀왔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왕 밑에 와가지고 허접한 일을 하고 힘들게 고생하는데,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마치 빅토리아 삶에 희망이 있는가? 내 인생에 희망이란 있는가? 이런 삶이. 왜냐하면 포로에 포로. 포로로 잡혀가고서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남들은 포로이기 때문에 우리 포로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입에다 풀칠만 하다가 숨 마시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아이고, 그냥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 연구?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연구했는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 6절에 있어요. 뭐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자, 보세요. 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막 말씀 붙잡고 그랬는데, 지금 뭐냐면 보세요. 저택에서 삽니다. 최소한 몇백 평이나 천 평 이상의 집에서 저 푸른 초원에 큰 같은 집을 짓고 아주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돈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에게 최고의 인맥이 있는데 뭐냐면 그 나라 왕입니다. 왕에게 가서, 왕님, 저 여행하려는데 왕의 마차하고요, 호위병 좀 보내주세요. 예, 오케이. 저 돈 좀 주세요. 오케이. 최고의 인맥. 자, 보세요.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 불편함도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했고, 명예는 명예대로 했고, 왕에게 신뢰도 받고, 이런 편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안정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삶이 여유가 있으면 주님, 주님이 있기라도 해서 좋지요. 그런데 조금 더 잘 먹으면, 잘 먹고 잘 사고 삶에 보세요. 건강해요. 아픈 데도 없어요. 돈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돼요. 평안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주님, 제가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고요. 뭐 안 도와주셔도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 정말 부자들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죠. 근데 부자들 중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인정받은 사람이죠.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같으면 실세예요. 실세. 쉽게 말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누가 뭔가 부탁만 해오면 자기가 가서 왕에게 저기 누구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잘 돼요. 오,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더 심각한 일이 있는데, 더 의미심장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 집파예요. 제사장 집파는 뭔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예?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별도로. 에레미야 시대 때부터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이 뭐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을 막 그 모집하고 잘 정리를 해놓고 이런 서기관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서 자기는 제사장 그치만 열심히 제사만 지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해도 돼요. 내가 목사가 아닌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지금 여러분 우리 삶에 비춰 보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내가 신학자가 아닌데, 내가 뭐 말씀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목사가 말씀 알아서 설교 준비하러 가서 선포해주면 자꾸 듣기만 하고, 또 내가 그 말씀 더 잘 배우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면 신학교 가면 되고 이러면서, 아니면 어디 좋은 성경 공부나 그 성경 잘 가르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근데 가서 잘 배우면 되고 이런 식이라고 대우 성도들이.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씀을 깊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 율법학자는 없었어요. 에스라가 율법학자의 1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선지자들이 목사로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근데 에스라 같은 경우는 신학자가 되겠죠. 신학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아쉬운 것도 없고 도로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가 제사장 집에서 말씀을 연구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연구했는데 심지어 왕도 인정한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익숙하고 석학인 내가 에스라에게 이러면서 편지를 쓸 때 에스라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석학이라고 왕도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에스라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라, 그 사람은 누구일까?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요. 뭐라 했습니까?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준행하며 그랬어요. 준행하며. 실천하며, 준행하며. 티나?
Yes.
Do you understand?
I do.
Okay.
It was very kind.
제가 작은 작업을 해봤어요. 한번 이해가 되는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권위가 있는지 아세요? 삶은 안 따라주는데 말만 잘하면 뭐라고요?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하네.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말도 잘하고 삶도 멋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자신이 그렇게 그 말하는 대로 살아야 그 말에 권위가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 왜 안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럴 때, 야, 그러면 내가 안 한다고 니들 다 하면 되겠냐? 이렇게 우기긴 하지만, 그런데 마음 깊숙이 해서 아이들에게 그 말에 메시지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얘들아, 내가 청년 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와, 이렇게 되더라면 애들이 오 그래요. 우리 삼성의 성경 공부 토요일에 하면 애들도 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은 잘한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을 할 때 말에 권위가 안 서는 게 뭐 왜 그래요?
깨치.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그 말씀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실천해본 말씀들을 한번 우리 한번 추측해 볼까요? 보세요. 그가 특별히 모세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이라고 이 토라에 대해서 기가 막힌 석학이 연구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가 창세기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창세기 읽을 때마다 뭐 에스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에스라가 창세기 읽을 때, 아, 인간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지키는구나. 내가 욕심을 걸어야지. 6장 읽어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한탄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죄악을 몰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반백 타고 넘어갈 때 창세기 읽을 때 어떤 상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온 지구에 편만하게 펼쳐 살아보는데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열을 시켜버리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을 선택하는 그 창세기 읽으면서 에스라는 무슨 생각을 했겠나요? 했겠느냐고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잠시 잠깐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이렇게 축복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럼 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겠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에스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이 광야 같은 이 삶,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이 주실 땅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것을 쟁취하게 되는구나. 그럼 내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도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지. 살았다는 거예요. 예사라는 살았어요.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는다 그랬을까요? 레위기인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바로 이 성결, 거룩한 삶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레위기 읽을 때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했던 사람이죠.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뭐냐면은 에스라 9장에 가면요. 7장, 8장, 9장에 넘어가면 스룹바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이 귀환을 했던 그 남자들이요. 그 주변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네. 그래가지고 아주 이방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더니 건축은 조금 하는 척 하면서 뭐냐면은 세상 정보도 처음에는 아 우리 성전 진짜 재건하자 이래놓고 조금 있으니까는 슬슬 이제 경건한 사람들 계속 지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주변에 이웃 여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여인들 보니까는 갑자기 정욕이 불타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미 임신도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딱 와서 봤더니 어이구 성전 재건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냈더니 그게 아니라 세상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서 세상 향락에 빠져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장에 갔더니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비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내가 이 일을 듣고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터서 하늘에 미칩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짓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하룻밤을 먹지도 못하고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어가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세상에 거룩하게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영적인 리더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우리 같으면 뭐겠습니까? 우리를 적용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밖에 모르고 세상에 향락밖에 모르고 네? 하나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니 기가 막혀서 하나님 눈물이 나요. 이렇게 에스라가 왜 그랬어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지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기 백성들 보니까 기가 막혀.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자기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이렇게 슬퍼 울었겠어요? 아이고 잠깐 나도 그러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가 민수기를 읽어갈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수기를 읽어갈 때 민수기의 제목은 방황입니다. 왜 방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리더에게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된다? 방황하게 된다는 걸 알고 에스라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에게는 순종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런 삶을 실제 살고 왜냐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순종을 신명기를 보면서 그는 뭐라 했겠습니까? 마음 다하고 성품을 뜻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이웃나라를 쳐서 잡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씀은 연구만이 아니라 말씀을 어떤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에스라 그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결심했을까요? 6절과 11절, 12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그가 결정합니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결심했다고 해서 가르치고 결심했다. 근데 왜 말씀을 가르치고 결심했을까요? 성경계가 공부하십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네 자식들도 복을 받고 네 하는 그릇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네 자연도 네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나라 가서 너희들을 잡아가고 너희들이 노예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자기 백성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신명기의 그 말씀, 모세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에스라는 이런 거룩한 질문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를 통해서 720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한국 유다는 BC 580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까?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에스라가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가 깨달은 겁니다. 에스라의 비전이 생긴 거죠. 거룩한 분노가 승화되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올바른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안 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참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 뭐라 했다고요? 거룩한 분노가 승화가 되면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에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주님이 비전을 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제대로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하여 분노를 할 때 그가 쓴 것이 성령께서 승화시키면 그게 바로 비전이 됩니다. 승화야 알겠지? 승파.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하냐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문교회 이렇게 단임 목회를 맡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제자가 만들지 말고 누구를 추종하는 어떤 특별한 인물에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의 제자를 만들지 말고 심지어 너의 제자도 만들지 말고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켜야 될 것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인으로 그리고 성경 역사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을 왜 들었었냐면 그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지자 후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뭐 레위지파라니까요. 원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9장에 가면 느헤미야 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까지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을 앉아서 떠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요.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근데 그가 제사장 뒷방을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에스라를 쓰시고 작정한 거예요. 말씀에 관심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세상에 이 말세지만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들이 내가 오면 너가 오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옳은가며 저게 옳은가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잘 오치고 오로 오치고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딱 잡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어떤 사람의 사상이 여러분의 위에 있으면 안 되고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권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베레아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바울에게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진짜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맨날 성경을 뭐 했나? 상고했나?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 와,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오, 오, 진짜 그렇구나. 오, 진짜네, 진짜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 성경.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자극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도 힘들어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배우게 하십시오. 읽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세 장, 그리고 주일날 다섯 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3장 있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영어로 읽으면 좀 더 걸리겠죠. 영어로 읽지 마시고 영어 된 사람들만 읽고 한글로 5분, 많으면 10분 하루에 투자하면 1년에 성경 1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1독도 지금까지 안 해보고 자기 최소한요 자기 나이만큼은 통독을 해야 되고 정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집사님 한 지금 여기서 한 46독도 5독도 됐어야 돼요. 드보라 집사님 61독 하셨어야 돼 지금. 네? 저는 그래도 거기에 맞게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겠는데요. 뭐냐면 한번 꼭 해보시고 제가 체크할 겁니다. 목자들한테 꼭 체크하실 거예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성경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으신다. 그래서 한번 1절부터 150절까지 쭉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아, 150절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여러분 시편이 몇 절까지 있죠? 여러분 한 회 조금씩 읽지 말고 한번 읽을 때 쑥 읽어보세요. 시편이 시편 네, 150 맞죠? 100 76절 맞아요. 176, 150편이고 시편은 119편은 17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한번 119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